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23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최근 북한의 행동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면서 평양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로 돌아올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관계국들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현 상황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하는 구실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6자회담 재개를 통한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철회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엘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3일 로이터통신에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사드 배치 결정을 내렸다면서 사드가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를 목적으로 한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추진 중인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드 배치 철회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 러셀 차관보는 새로운 결의안은 여전히 논의 초기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채택될 것이며 추가 제재 부과와 함께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해운 등 국제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버링턴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쯤 한 남성이 쇼핑몰 내 메이시 백화점 매장에 들어가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이 최소 4발의 총을 쏜 뒤 추가로 7에서 8발을 쐈으며 이후 매장을 빠져나갔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여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부상을 당한 한 명은 남성으로 지금 현재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CCTV를 토대로 범인이 남미계 남성이라고 밝히면서 사건 당시 검정색 옷을 입고 있던 용의자의 사진을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쇼핑몰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쇼핑몰 반경 100km를 중심으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남성이 총격을 가한 동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지역의 반군을 목표로 한 정부군의 폭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가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시리아인 인권관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자 중에 어린아이들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격은 정부군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추가 휴전 합의에 실패한 다음 날인 21일 시작돼 24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주거지역과 화이트 헬멧으로 알려진 자선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는 지난 2012년 이후 정부군과 반군 민병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쿠르드 전사들의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군단체인 시리아 시민방위의 한 관계자는 AP통신에 이번 폭격은 내전 중 가장 강도가 세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 구름이 많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과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의 장량입니다. 미 중남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서 임신 6개월인 10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19살 어린 엄마와 아기 이야기인데요. 폭력배에 총에 맞았는데 이미 임신 4개월이었고 4살 된 딸도 있었습니다. 여성의 남편이 폭력 조직에 가담했었다고 하는데요. 아빠 역시 총에 맞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엄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작부터 우울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네, 기적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지만 뱃속의 아기는 병원에 옮겨진 이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소식 화제입니다. 의료진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요. 무엇보다 숨이 멎을 때까지 아가를 염려했던 어린 엄마의 소원이 하늘에 닿았다는 그런 반응들이 오히려 슬픈 얘기로 들리는 소식을 감동적인 사연으로 바꿔놨습니다. 아가의 상태가 아직 안정적인 건 아니지만요. 생명은 구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아가의 이름은 기적이라는 영어 단어인 미라클로 붙여졌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여러 반응 가운데는요. 아내의 죽음으로 남편의 삶의 변화가 있기를, 아가의 생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이 일을 계기로 아내를 잃은 이 남성이 두 아이의 멋진 아빠가 돼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매주 토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해시태그 한 주간 미국 내 화제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고요. 기자 수첩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과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풍경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들어보실 첫 곡은요. 1970년대부터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락밴드 이글스의 노래 데킬라 선라이즈 골랐습니다. 이 데킬라 선라이즈는 여러 가지 술을 섞어 만든 이 칵테일의 한 종류인데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처럼 노랗고 붉은 색깔을 띤 술 이름인데 1972년에 미국 가수가 멕시코에서 이 술을 마신 이후로 이 단어 자체가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노래 들어보시죠. 데킬라 선라이즈 이글스가 부릅니다.
take another shot of courage. Wonder why the right words never come. You just get numb. It's another tequila sunrise. This old world still looks the same. Another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중에게 한 주제의 내용을 공유할 목적으로 또 특정 단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에 묶어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해시태그입니다. 이번 주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네,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죠.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페이스북을 만든 미국 남성,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이번에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는 인생의 롤 모델로, 본보기로 자신들의 부모보다 이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를 꼽았다고 합니다. 인터넷 등록 업체인 GoDaddy와 모라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이런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미국 NBC 방송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밀레니얼 세대의 40%는 가장 큰 본보기인 롤 모델로 저커버그를 택했다고 하네요. 엄마와 아빠라고 답한 밀레니얼 세대는 30%에 그쳤습니다. 부모를 롤 모델이라고 답한 전 세대 X세대는 39%, 베이비붐 세대는 44%라고 답한 것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1982년에서 2004년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고요. X세대는 1970년대 중반 출생 세대를 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났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미국 뉴욕 태생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페이스북의 설립자인데요. 1984년생인데 치과의사 아버지와 정신과의사 어머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11살 때 병원의 컴퓨터에 환자 도착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정도의 똑똑한 아이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에미 2016. 에미, 영어로 E-M-M-Y, 바로 상 이름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과학기술 아카데미의 주최로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를 비롯해서 텔레비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주어지는 상이고요.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릴 만큼 위상이 높습니다. 1회 에미상은 1949년에 열렸고요. 다양한 부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방송 시간에 따른 분류, 스포츠, 뉴스, 다큐멘터리, 방송 기술 등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에미상이 화제가 된 이유는 비정치인들의 정치 풍자 내용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거운 화두였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열린 68회 에미상 시상식 무대에서 대선 후보를 주제로 농담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요. 특히 많은 텔레비전 연예인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고 다수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정치 풍자 드라마인 부통령이 필요해의 대통령으로 코미디 부문 여주연상 5연패를 달성한 여배우는요. 우리 쇼는 정치 풍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심각한 다큐멘터리 느낌이 든다면서 코미디와 정치의 장벽을 허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벽을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며 비용은 멕시코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놓겠다고 공약을 내건 트럼프를 비꼬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칭찬 일색이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The People vs. O.J. Simpson, American Crime Story로 에미상을 탄 코트니 B. 밴스는 수상 소감을 마무리하면서 오바마가 가고 힐러리가 온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경선 주자였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지사는요. 시상식 오프닝 영상에 리무진 기사로 깜짝 등장했는데요. 리무진을 탄 진행자 키멜에게 요즘 일자를 찾고 있다면서 에미상 후보로 지명된 기분이 어떠냐고 자학적인 코미디를 했습니다. 자, 50일 남은 대선 뚜껑 열어봐야 하지만 일단 미국의 연예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알 수 있었던 순간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화제성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돌아보는 기자 수첩 시간인데요.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들의 못다한 얘기, 취재 일화 등등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좀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저희 VOA 한국어 방송의 북한 관련 주요 소식 머리 기사로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19일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이 수해 복구 지원을 요청해 오더라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악화된 현 정세에서 이에 응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당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2일째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만나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유엔에서 긴밀히 공조하고 한국과도 밀접하게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비확산 담당 특별보좌관이 미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층 취재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요. 한국 내에서 핵잠수함 건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 해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기자 수첩, 이번 주에도 김영건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그 한국 내 핵무기 또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또 미국 내 정보 관리 전문가들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또 동북아 안보 관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이유로 네.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은 또 핵 잠수함에 대한 목소리 예.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예.
핵잠수함이 뭔지, 이게 핵 네. 무기를 실은 잠수함인지 아니면 핵을 이용해서 운항하는 잠수함인지 네. 왜냐하면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 예, 이제 그 디젤 잠수함을 언급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십니다. 핵잠수함만 하니까
네.
이제 그 핵무기를 장착한 잠수함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시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핵 원자력을 추진해서 원자력 에너지로 움직이는 잠수함을 이제 핵잠수함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헷갈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네. 제가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료가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또 북한도 갖고 있는 이제 많은 다수의 그 국제사회에 있는 그 잠수함들은 이제 디젤을 연료로 사용해서 네. 움직이는 잠수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디젤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놨다가 이제 물 속에서는 네. 전기로 이제 충전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현대 디젤 잠수함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이죠.
네, 자 일단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네. 핵 잠수함이 뭔지 이게 연료 얘기인지 뭐 무기 얘기인지 네. 그거부터 확실히 해봤는데요.
물론 네. 미국의 오하이오급 잠수함들은 이제 정말로 이제 축구장 두 개 합친 것만큼 이제 잠수함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안에 핵무기들이 있죠.
네, 예, 하지만 네. 원론적으로 핵 잠수함이란 연료를 쓰는
네, 핵 추진 잠수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정의도 내려진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얘기가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배경부터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예, 아무래도 북한의 잠수함 위협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흔히 SLBM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까지는 뭐 물 속에서 이게 미사일을 빼내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그랬었는데 지난달에 500km까지 비행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만드는 이제 실전 배치까지는
네.
근데 500km를 이제 비행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진전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상당히 빨간 불이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제 잠수함이 중요한 건데 그 잠수함이 북한에 한 70여 척의 잠수함이 있습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그 발사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잠수함은 이제 한 척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새롭게 만든 그 신포급 잠수함인데 사실 뭐 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잠수함이 실질적으로 물 속에서 잠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된 건 없고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기 위해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성능을 능가하는 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서 추진 잠수함이 건조돼야 한다
네.
이런 목소리들이 과거보다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북한이 그 미사일을 쏜 그 잠수함,
네네.
그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인가요?
그렇죠. 북한의 잠수함들은 뭐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굉장히 낡고 오래됐습니다.
네.
달달달달 이렇게 크게 소리도 내고 또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연안용 잠수함이죠.
네.
그래서 보통 막 10명, 20명 정도, 30명. 그래서 특수부대를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이제 실질적으로 장착하려면 이게 적어도 한 2-3천 톤급 이제 3천 톤급은 돼야 되는데
3천 톤급이면은
배수량이 이제 3천 톤급이란 얘기죠.
네.
네, 그 정도 돼야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이제 쏠 수 있는데
네.
북한에 그런 잠수함은 이제 하나도 없다가 이제 신포급이라는 이 신포급은 아직 3천 톤급은 아니고요.
신포급이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신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신포급이다라고 하고요.
지역 이름이군요.
네, 다른 표현들은 이제 고래급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네,
흔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가 그냥 흔히 이제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말이 신포급이라는 얘기죠.
아, 예. 네. 미국의 해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전략적 가치가 낮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예.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이 한국의 작전 구역은 이제 한반도, 이제 동해, 서해, 남해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5대양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닌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디젤 잠수함으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북한의 그 잠수함들을 감시하려면 그 잠수함 자체의 그 소음이 적어야 됩니다. 이 현대 잠수함전은 이 잠수함의 그 소음을 얼마나 줄이느냐. 또 그 작은 적의 잠수함 소리를 어떻게 그 탐지하느냐가 이 승부를 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핵 잠수함보다는 디젤 잠수함이 훨씬 그 소음이 적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밖에서는 이제 디젤 엔진을 쓰기 때문에 크지만 이 물 속에 일단 들어가면은 충전된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을 정도로 우수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볼 때 이그 동해나 서해나 크지가 않고 잠수함들이 하루 이틀이면 뭐 북한에 충분히 갔다 올수 있는 거리고 그리고 또 현대 디젤 잠수함은 몇 주까지 물 속에서 스노클링 없이 다닐 수 있고
네.
또 속도도 뭐 상당히 그 이제 현대 디젤 잠수함들은 이제 빠르다고 합니다.
네.
20 노트면 한 37km 되거든요 시속.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이 이제 그런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겠느냐. 더더군다나 핵추진 잠수함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고
네.
또 유지하는데 또 안전도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한국에는 플러스보다는 더하기보다는 이 백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 굳이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뭐 글쎄요. 일단 만들어놓고 쓸지 안 쓸지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일단 만드는 자체에 건조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미국의 잠수함들은 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네.
그럼 왜 미국은 원자력 추진이 있으면서 한국은 디젤 안, 원자력이 네. 안 되냐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미국은 이제 5대양을 상대로 작전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태평양, 뭐 대서양 왔다 갔다 하니까.
뛰는 무대가 다르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 계속 잠행을 해야 되니까 오랫동안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핵추진 잠수함의 가격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화로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까지 됩니다. 미국의 최신 그 버지니아급 그 잠수함의 경우 28억 달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잠수함 한 척에 28억 달러니까
네.
한국이 과연 그런 돈을 그 거기에다 투입하느니 차라리 다른 것에 투입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그 지금 미군 미 해군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참
네.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네, 네.
만들고 싶어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럼 대안이 뭐냐?
네, 물론 제가 지금 정정하기는 만들고 싶다는 거는 이제
네.
목소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네, 네.
어떤 뭐 공식적인 목소리는 아니고요.
네, 네. 네. 뭐 국가 간에 그럼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이제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또 기술적인 주장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잠수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소음을 갖고 이제 승부가 갈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잠수함 전에서는 그 소음을 어떻게 탐지하느냐 그런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전 시대 때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를 탐지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이렇게 그 가두량식장처럼 탐지기를 이렇게 쫙 설치합니다.
네.
그래서 적의 움직임을 이제 탐지해서 이제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본부로 보내고 그러는 이제 장치들이 있는데
네.
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안으로 그 서해나 동해에다가 그런 거 설치 더 많이 설치해서 그러니까 수동형과 능동형 이제 보통 소나라고 합니다 그런 걸
네.
탐지하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잠수함에 설치한 건 소나라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 센서를 설치하는 거죠 그런
네.
거를 이제 소서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더 많이 이제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그런 다른 대안들도 있는데 이제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서해 바다 같은 경우 굉장히 조류가 세고 소음이 이제 많이 들려서 바다 이 조류 자체가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거를 센서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잠수함이 직접 작전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가
네.
김영원 기자께서 취재한 심층 취재 그 뒷부분에
네, 네.
그 누구죠? 문 근식
예, 전 예. 그 잠수함 전대장이었죠.
네,
네 한국에.
이 전문가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도
네, 네.
규모가 좀 작은 핵잠수함을 좀 건조하는
네, 네.
방법도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그게 전략적 가치가 낮다는 거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네.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네.
한국의 그 지배적인 목소리가 아닙니다.
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네.
여러 칼럼을 보면 지금처럼 미 전문가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이 훨씬 많죠. 이제 왜냐하면 그 돈으로 더 많은 방어 뭐 초계기를 구입한다든가 PAC라는 포세이돈이라는 아주 좋은 초계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감시하는 게 비용 면에서나 전략적인 면에서 더 우수하다. 그런 주장도 이제 한국에서 적지 않죠.
네. 네. 그럼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 남북 간 긴장이 좀 고조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 잦아들었다 그랬나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SLBM 지금 말씀드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질적인 위협보다는 북한이 계속해서 과장해 오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들 얘기로는 북한이 이제 그런 우리가 능력이 있다, 미국 타격할 능력도 있고 핵탄두도 있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다 하지만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 정보 당국에서는 굉장히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보고 있고 과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목소리가 잦았는데 지난달에 그렇게 500km까지 비행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 위협이 임박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대안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들이 갈리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목소리 또 이에 대한 반응, 진단 모든 게 한반도 안보 상황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 연구되고도 실현이 돼야 할 거고요. 이에 대해서 상황에 맞는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이 돼야 할 상황인데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영건 기자하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내용부터 일반 청취자들에겐 저도 사실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을 갖고 얘기 나눴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북한 청취자분들께서는 사실 뭐 정치 요즘 관심도 적고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그렇지만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도 이제 미 전문가들 지적은 그거지요. 잠수함이 너무 낡아서 작전 나가는데도 북한 군인들이 떤답니다. 실질적으로 올 초에 잠수함이 벌써 실종, 북한 잠수함 한 척이 실종이 됐습니다. 물속에 갔다가. 그 왜냐하면 너무 낡고 안전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그리고 더군다나 비좁고 거기에서 많은 요원들이 이제 작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북한 주민들, 군인들의 그런 인권, 안전 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김영건 기자가 심층 취재한 한국 핵잠수함 도입 전략적 가치 저거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곡 듣고 가도록 하죠. 1960년대 활동을 시작한 미국의 흑인 여가수입니다. 디원 워윅의 노래인데요. That's what friends are for. 친구란 바로 그런 거니까요. 이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디원 워윅과 친구들이 함께 노래 불렀는데요. 영국 가수 엘튼 존, 미국 가수 스티비 원더, 또 미국 가수이자 배우인 글래디스 나이트, 여기에 디온 워윅 이렇게 여자들, 남자들 모두 네 명의 가수가 함께 불렀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Sure. That's what friends.
네, 노래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과 관련한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북한 내부 영상을 공개해서 북한의 실상을 고발해온 한국 내 북한 선교단체가 제작한 천국의 국경이 워싱턴에서 상영됐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풍랑 속에 네 사람의 생명이 파도치고 있다.
이 영상은 천국의 국경을 넘다는 제목의 기록 영화로 한국 내 탈북자 구출단체인 갈렙선교회가 제작했습니다.
선국은 탈북자다.
어우씨.
14살 때 북한을 탈출했고 7년간 중국을 떠돌았다. 식당 일, 막노동, 뱃일까지.
영화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년 5개월간 탈북자들의 도보 월경과 중국 공안에 의한 체포, 목숨을 건 항해, 그리고 최초로 성공한 공해상 접선 등 숨가쁘고 처절한 탈북자들의 탈출 여정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이 영화가 지난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재단에서 상영됐습니다. 미국 내 상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화는 아내와 함께 북한이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송성국 씨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해 이들 부부가 남은 가족을 구출해내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 국경 지역으로 넘어온 가족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허름한 배를 빌려 공해상에서 구출단체와 접선하는 모든 과정이 담겼습니다.
성국아, 대답하라.
영화에 출연해 탈북자 구출 과정을 보여준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지난 18년 동안 탈북자 구출 활동을 벌이면서 북한 내부와 중국 내 탈북자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도 꾸준히 촬영해왔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북한의 그 어린이들 노동 착취라든지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어서 팔려온 여성들이 그 성매매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들 그 말로 했지만 언어로 한 것보다는 사실의 팩트에 근거해서 이제 북한 내부부터 다 찍어갖고 왔죠.
김 목사는 현재까지 보유한 영상 자료가 1테라바이트에 달한다고 말했는데요. 한두 시간 분량의 영화 한 편 용량이 평균 2기가바이트로 1테라바이트는 1024기가바이트입니다. 김 목사는 이번 인권영화제 참여 외에도 자료 공유와 북한 내부 상황을 알리기 위해 워싱턴 지역 일부 단체들을 방문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 정보를 탈북자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해외 단체들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탈북자들의 역할은 지지하지만 탈북자들의 말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김 목사는 영화 상영 후 질의응답을 통해 미국인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날 허드슨 연구소에서 동시에 상영된 또 다른 영화는 15분이 채 안 되는 단편 영화 유죄와 1시간이 넘는 기록 영화 탈북자였습니다.
나라에 대한 이런 불만이죠. 너무나도
이 영화들은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이 주관하는 빛 북한 인권영화제 셋째 날 행사에 소개됐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영화 감독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태양 아래서가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태양 아래서는 만스키 감독이 평양에 사는 한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해 기록한 영화인데요. 북한 당국이 어린 소녀를 이용해 체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 영화 외에도 탈북자 김규민 감독의 겨울나비, 메구미 이야기, 크로싱, 48미터 등 총 12편의 영화가 2주간에 걸쳐 상영됩니다.
나하고 이제 영화를 하자고 평생 영화를
상영된 영화 가운데 유일한 미개봉작인 연인과 독재자는 한국의 신상욱 감독과 배우 최은희 씨가 북한에 납치된 뒤에 탈출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영화는 9월 22일 한국 내 개봉을 앞두고 처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신앤체 to improve North Korean film business.
노체인이 주관하는 빛 북한 인권 영화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미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는데요. 다수의 북한 관련 영화를 한 영화제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한국과 미국 내 24개 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행사를 주관한 노체인 북미주 헨리송 대표입니다.
혼자서 이제 노체인 혼자서 단독적으로 한 것보다 많은 단체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탈북자 단체, 뭐 남한 인권 단체, 미국 인권 단체, 미국 북한 인권 단체 그런 단체를 다 힘을 합쳐서 이제 그 다 같이 이렇게 이런 그 영화 축제를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해서 그렇게 한 거죠.
1년여 준비 기간이 거친 이번 영화제에는 한미 경제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허드슨 연구소,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자유북한방송, 국제기독교연대 등 미국과 한국 내 공신력 있는 종교, 인권, 학술 연구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송 대표는 북한 인권을 알린다는 목적은 물론 영화제를 찾는 관람객들과 단체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계기를 마련한 것에도 단체들 간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일반 영화 상영관이 아닌 민간단체가 장소를 제공하는 만큼 관객이 많진 않았지만 사흘 동안 250여 명이 관람했고 10명 중 7명은 미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이번 행사의 주제와 제목을 빛으로 한 것은 북한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고 이제 그 제가 계속 그 매일 밤 상해 때마다 하는 말은 이제 그 어둠이 그냥 그 안 보이는 어둠뿐만 아니라 그 이 인권 이슈에 대해서 그 아 모르는 그런 어둠 밝히려고 필요한 것이 이제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상황이 어떻고 탈북자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제 자유를 찾고 인권 이슈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을 배워서 사람들이 빛을 보고 이제 북한 인권에 참여하는 그런
송 대표는 올해 처음 여는 빛 북한 인권 영화제를 내년에도 열 계획이라며 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해 미 주류 사회와 한인 사회에 북한 인권을 알리고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시간인데요.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이은경, 조언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플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과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더 많은 퓨리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오고 있습니다.
1690년 무렵 매사추세츠에는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우리 퓨리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인디언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유럽에서 뉴 잉글랜드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인디언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마찰은요, 유럽인들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땅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땅은 부의 상징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이렇게 멀리 왔는데 드디어 내게도 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황무지 땅에 선만 그어놓은 보잘것없는 흙덩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최고의 땅으로 만들고야 말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겠지요. 자, 자, 그날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합시다.
유럽인들에게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부와 정치 권력을 뜻했습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소수파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멀고 먼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광활하고 넓은 땅에 아무도 주인이 없다는 게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울타리까지 만들었고 결국 그 넓은 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있어 땅은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곡식을 심고 땅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땅의 형태를 바꾸지 않기 위해 한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몇 년 동안 농사지어 힘이 다 빠진 땅을 자연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비옥한 땅으로 변하고 또다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줘야 한다네. 고마운 땅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신께 빌어야 하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수확 덕에 우리 부족들 모두 배불리 먹었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저도 이 땅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 정성껏 빌겠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땅이 푹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야만 해. 우리를 지켜주는 신께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실 거야.
그런데 여긴 특히 정이 많이 들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떠나야겠죠. 땅도 땅이지만 사냥감들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인디언들은 땅뿐 아니라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냥에서 얻은 수확물을 결코 소유나 개인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사냥을 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됐다.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물고 나면 몇 년 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동물들도 자연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땅과 야생동물들, 우리 자신들조차 모두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인디언들은 백인 정착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곡식을 심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낯선 이방인들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고기 잡는 법, 그리고 사냥하는 법 같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디언들은 정착민들이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공기나 구름을 개인이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인디언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땅에 대한 명백한 생각의 차이는 백인들과 인디언 사이에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였고, 그 뒤 수백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원인이 됐습니다.
인디언과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 사이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온 백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서 총에 맞아 숨진 어린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남은 6개월 된 이 기적이란 이름, 미라클이란 아기의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한쪽 문을 닫을 때 꼭 한쪽 문은 열어둔다. 희망은 늘 있다는 얘기인데요. 희망을 볼 줄 아는 건 각자의 몫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06년 9월 24일 오늘.
In Wyoming there stands a monument to the erosive force of water. To the Indians, it was the home of the bear, Mateo Tepe.
미국 와이오밍주 고원지대에 우뚝 솟아 있는 자연 석탑이 미국 최초의 국립 기념물로 지정됩니다. 디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높이 269m의 바위산을 데블스 타워, 즉 악마의 탑이라고 명명하고 연방 정부가 보호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수천만 년 전 화산 폭발에 의해 생겨진 이 악마의 탑은 백인들이 와이오밍주로 이주하기 전까지 수족 같은 인디언들의 이정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탑의 정상은 약 1,400평 정도 미식 축구구장 넓이의 평지로 뱀이나 개미, 다람쥐 등의 샘물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러 인디언 부족들의 성지이기도 했던 이 악마의 탑은 1977년 미국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즉 미지와의 조우라는 영화 속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1960년 9월 24일 오늘 세계 최초의 원자력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호가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조선소에서 진수됐습니다. CVN-65라고도 불린 이 엔터프라이즈호는 두 해전 기공에 4억 3,500만 달러를 들여 건조한 배로 길이 335m에 갑판너비 76m의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또한 USS 엔터프라이즈호는 전투기와 전폭기 등을 포함한 80여 대 항공기가 탑재 가능하고 최대 5천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큰 항공모함이었습니다. 1960년 오늘 진수된 엔터프라이즈호는 핵으로 추진되는 항공모함이었기에 한 번 출항하면 연료의 재공급 없이도 지구를 20바퀴나 돌 수 있었습니다.
The nuclear-powered carrier Enterprise has joined the 7th Fleet off the Vietnam coast to lend added punch to the coastal patrol.
진수 이듬해인 1961년 취역한 엔터프라이즈호는 미국 제7함대의 주력 항공모함이 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웹사이트 www.b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0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